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0월 20일 수요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했다. 아래 성경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신명기 11장 1절, 신명기 19장 9절.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 성경절들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대한 순종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거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절들은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표현한 것뿐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껏 변치 않는 진리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 곧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는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유였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 그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차례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순종의 올바른 동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이나 이해는 무엇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남. 모든 계명이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한 계명을 범하면 이 원칙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은 처음 네 계명이나 나머지 여섯 계명을 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시대의 소망 607 기도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 영원 영원하신 팔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6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6절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저는 이번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성도 여러분 주리고 목마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5일 동안 물만 먹고 이어서 한 열흘 동안 포도만 먹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만이어서 한 것은 아니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아마 목회를 너무 긴장 속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10년 동안 참 긴장 속에서 목회를 한 것 같은데 소화불량, 신경성 소화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주셔도 시큰둥 이렇게 맛있게 먹지 못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사님들께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 갔을 때에 마침 단식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의 건강 상태를 보고 단식을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5일 동안 또 열흘 동안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요. 집사님이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끼니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 주변을 많이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변의 식당 이름과 그들의 메뉴를 제가 저도 모르게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그것들 사실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의 메뉴도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께서 이 쌈에 상추에다가 야채 그 나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식사를 주시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제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정말 잘 먹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참 좋은 음식을 그 이후로 이제 먹게 되고 회복이 됐는데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한번 정말 간절한 결심을 가지고 육적인 이 굶주림의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영적 굶주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건데요. 여러분은 영적 굶주림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행여나 그 경험을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고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 영적 배고픔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접하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가? 왜 내가 여기에 있지? 내 인생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답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금식하면서 육적인 건강을 찾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영적인 삶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재림마을 방송을 통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에서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만날 수 있는 길로 제시해주는 높은 도덕률 하나하나를 시간 되는 대로 챙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읽는 가운데에 비슷한 느낌이 드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영적인 어떤 갈급함, 그죠? 영적 빈곤 상태, 정말 뭔가를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에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 이야기입니다. 그 세리는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주 죄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서기도 힘들어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 아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답답한 사람 세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리가 대표적으로 누군가,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가 18장에 나오는 그 답답한 어떤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이 뭐 이렇게 하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동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허전한 답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분명히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아주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동네에 오시는 것을 들은 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만 들어도 나에게 희망의 싹시 트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보고자 와서 달려갔던 것이죠. 갈급한 심령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죠? 그리고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뽕나무에 올라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상보훈 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계속해서 하입 부인은 말하기를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욱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것 같지만 누구도 찾았을까요? 예수님도 삭개오보다도 더 찾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삭개오만 찾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지만 삭개오를 만난 것은 삭개오가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믿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직 피골이 상접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말씀,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 참 부요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6절에 나오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리고 목말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산상보훈 18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사랑이며,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예,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하는데 그 의는 뭐라고요? 예,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를 통하여 실현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생각 해보셨죠? 어두움을 비치고 세상의 어두움, 우리의 마음속의 어두움, 우리의 영적인 죽음, 그것을 살리는 생명,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에 졸이고 목말라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진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산상복음 18페이지에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인간의 어떤 힘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목마른 경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찾다 보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도 목마른 경험을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냥 남편을 5, 6이나 거느린 바람난 여인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곰곰이 또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에 이 여인처럼 생수에 갈급한 사람이 없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저 같은 사마리아 사람, 또 천한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누군 줄 안다면 구했을 텐데. 여자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당신이 물을 떠먹지 왜 저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생각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말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를 이미 안다고 생각할 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름 그의 목마른 경험을 해결하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셨고요.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의를 찾았나요? 네, 예수님의 그 무한한 용서하시는 또 이해하는 그 사랑을 이 여인은 발견하고 그 이후로 뭘 하셨어요? 네, 부지런히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경험이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가까이 있었던 동생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겐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동생은 항상 저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때마다 예언의 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읽으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대학생활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할 때 동생이 나름 예언의 신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7, 8년 전에 동생이 교회 출석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 직전까지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교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만두고요. 남편과 딸만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정 집사는 오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냐. 동생은 오빠가 목사지. 제가 오빠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런데 동생은 신앙을 영원히 떠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의 신앙이 뭔가, 그것을 찾고 싶어한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더 많이 강구하고 또 더 많이 또 책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영적 배고픔, 굶주린, 목마름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한 10개월을 지났을까요? 예전에 처녀 때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 전혀 신앙인 같지 않던 동생이 광주로 왔는데 너무나 변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나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이야기와 신앙의 기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더 자주 만나고 또 더 깊이 있게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뜨거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갔습니다. 네, 동생은 교회를 떠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그동안 특성상 구역반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가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 옆에 사람들이 모여서 뽑던 구역반들이 하나 둘 생겼다고 그럽니다. 결국 동생은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에 남편과 함께 작업사역자로 가서 봉사하다가 지금은 결국 네팔에 작업선교사로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굶주리고 그런 경험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는데 목회를 하는 저희들의 가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또 그가 있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품능성입니다. 사랑은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히데요서 이 산상보훈 19페이지에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갈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떤 신앙인으로 변하는 게 맞을까요?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고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더욱 갈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계속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도 한때는 뜨거운 경험을 했는데 라고 과거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 20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되면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깨닫고 사랑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준다. 영혼의 계속적인 부르짖음도 더욱이고 성령의 응답도 더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선교 사업. H 형제들은 이 일을 제대로 시작했다. 저들은 교회들 중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새 지역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겸손히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형제들은 특별히 A와 H는 현재 자족하게 될 큰 위험에 빠져 있다. 그가 반대자들과 토론할 때 진리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는 자신만만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사업의 단순성으로부터 벗어나자 그의 수고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업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토론을 좋아하도록 장려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가능한 한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 토론을 통해 흑암의 세력과 다투는 일은 현대 진리를 전진시키는 일에 거의 최상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 만일 이 사업에서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선교 정신을 가졌다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업으로 부르셨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그들은 사업의 부담이 저들에게 지워진 바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이는 셈이다. 젊은 전도자들의 생각은 충분하리만큼 폭이 넓지 못하다. 그들의 열성은 너무 빈약하다. 만일 청년들이 깨어서 주님께 헌신한다면 그들은 매 순간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전투가가 되려고 하는 대신에 선교지에서 일꾼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 청년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해짐으로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진리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매개자로 저들을 삼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청년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언어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만일 저들이 시간을 절약한다면 그 마음을 향상시키고 좀 더 크게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만일 거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들은 다른 언어들을 연구하고 익숙하게 되므로 더욱 유용한 인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들은 번역 작업에 헌신할 수 있다. 우리의 출판물은 다른 나라 말로도 인쇄되어 외국에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출판소를 통하여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만일 살아있는 설교자의 수고의 감화가 우리 출판물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향해 나아갈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현대 진리 사업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 만일 분별력 있게 수고를 기울인다면 개인끼리 생각을 나누게 될 때 오직 우리의 간행물로만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편견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의 안일이나 성향을 탐하지 말 것이며 인기나 과시에 대한 사랑도 갖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는 도시와 촌락과 읍내에 전파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는 일에 열성을 내고 선교사들이 다른 민족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자원하는 것을 교회들이 보게 될 때 교회들은 미숙한 청년들의 수고를 빌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격려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들의 목사들의 마음이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성으로 불타고 있으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교회는 스스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축복을 베풀고 스스로 강건하게 되며 양들을 우리 속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은사들과 능력을 그 내부에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자원들을 이끌어내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잠자는 상태로 방치된 모든 은사들이 활동적인 봉사에 사용될 것이다. 교회가 설립되면 그들 중에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나아가서 새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모두 일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저들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들의 정신을 단련시켜야 한다. 만일 이들 사자들의 심령과 생애가 순결하다면, 만일 그들의 모본이 마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의 수고는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백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호감을 얻을 수 있고 확신시키는 논증을 지닌 가장 강력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노력을 기울여 일하고자 한다.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토록 적은 것밖에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진리가 인기가 없다는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오히려 기별을 전파하는 인물들이 저들이 전파하는 진리에 의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미소를 거둬들이시며 성령의 영감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박해 있건만 사람들은 두렵게도 경고를 받지 않고 있다. 비헌신적인 목사들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과 부담을 지고 사업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이들에게 심히 큰 고역을 안겨주고 있다. 주님께서 다른 방언의 인물들을 감동시키셨으며 그들을 진리의 영향력 아래로 데려오셨는데 이는 그들이 당신의 사업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들을 출판소 사무실이 가까운 곳으로 데려오셨다. 그는 출판소의 경영인들이 만일 저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때 그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언어들로 간행물들이 발간될 필요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마커스 리히텐스타인에게 임하여 이 청년의 길을 베틀클릭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그가 진리의 가마 아래 들어와 회심하고 체험을 얻어 출판소 사무실 일에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대교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그는 간행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다. 히브리어에 대한 그의 지식을 통해서 사무실은 다른 길로는 접촉할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간행물들을 발간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마커스를 사무실에 주신 것은 결코 저급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의 성향과 세심함은 그가 보고 이해하기 시작한 놀라운 진리의 원칙들과 조화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만나는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추산하는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약 200만이었다면 매일 200만 오멜의 만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200만 오멜은 약 4,500톤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15톤씩 싣는 차량을 30개씩 연결한 화물열차 10대 분량의 만나가 매일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1년이면 100만 톤 이상의 만나가 있어야 했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계속됐으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나요? 안식일에도 내렸나요? 언제까지 내렸나요? 만나가 그친 것은 가나안 지경에 이를 때였나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 즉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인가요? 가나안 도착과 유월절 직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자연현상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이었나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양식인 만나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제공하신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한 표상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만나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만나는 이 땅의 산물이나 인간의 제조품이 아니었고 더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나의 모양과 색깔은 어떠했나요? 출애굽기 16장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나의 모양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만나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구속과 영생의 도리에 비춰보면 그것의 부피는 오히려 작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둥근 모양은 성경의 특성, 곧 조화 있는 완전성과 그 교훈의 원만함을 가리킵니다. 서리같이 세미한 모양은 성경 말씀의 정미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이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만나의 색깔은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순결과 의의 상징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잠언 30장 5절 주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도덕적 순결과 행위의 깨끗함을 갖다주는 힘이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밖에도 만나의 흰색은 성경 말씀에 오류와 모순이 섞이지 않은 사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만나는 며칠에 한 번씩 거두었나요? 출애굽기 16장 4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 날마다 거둬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거둔 것이 오늘이나 내일까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연약한 까닭은 그들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거두어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쾌도난마의 방송을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만나는 어디에 내렸으며 어떤 자세로 거두었나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나는 나무에 달리거나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 사면에 광야 지면에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어서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티끌과 먼지가 함께 거둬져서 먹지 못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먹는 일에도 먼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면밀하고도 조심성 있는 태도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하여 베리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만나는 안식일에도 내렸나요?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음식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항상 진리를 거스르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의도를 의심하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탄식하십니다. 언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쳤으며 그 후로는 어디서 양식을 구했나요? 만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만나가 그친 것은 가나안 지경에 이를 때였나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 즉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인가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자 그 다음 날부터 그쳤습니다. 이때가 출애굽 41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만나를 처음으로 먹은 날이 출애굽 원년 제2월 15일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정확한 기간은 만 39년 11개월이 됩니다. 만나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만나는 변함없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다음 날까지 두면 썩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6일에 두 배 거둔 만나는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 즉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그쳤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먹고 잘 소화하여 영적으로 살찌고 건강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함께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